내쉬의 이론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은 수학자 존 내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1년 미국에서 개봉한 론 하워드 감독의 영화 뷰티풀 마인드입니다. 이 영화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수학자 존 포부스 내쉬의 삶을 다루는데요. 러셀 크로, 에드 해리스, 제니퍼 코넬리, 폴 베터니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40년대) 후반 미국 동부 프린스턴 대학교 존 내쉬는 수학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천재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교류에는 어려움을 겪는 괴짜 장학생이죠. 거기다가 자신의 천재성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런 존 내쉬에게 사람들은 쉽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내쉬에게 유일한 친구는 룸메이트 찰스뿐인데요. 존 내쉬는 결국 프린스턴 대학원 생활 중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반박하는 균형 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극비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학계에서 명성을 이어갑니다. 이후 내쉬는 암호 해독 능력도 인정받아 미 국방부 윌리엄 파처에게 발탁돼 비밀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어느 날 존 내쉬는 운명처럼 다가온 여인 엘리샤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녀와 결혼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듯했지만 국방부 비밀 임무를 이유로 미행당하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내쉬의 심리적인 압박감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뷰티풀 마인드 중에서 제임스 호너의 Real or Imagined 진실일까 허구일까 였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는 1998년 발간된 실비아 네이사의 전기 뷰티풀 마인드 수학 천재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존 내쉬의 일생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인 브라이언 그레이저가 존 내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고요. 적합한 감독을 찾던 중 자신과 생각이 같은 론 하워드 감독에게 연출을 맡겼는데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각본을 맡은 아키바 골즈먼은 원작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각본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구성과 치밀한 심리 묘사로 상상력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는 러셀 크로가 감독에게 시간순으로 찍어가는 촬영을 제안하면서 망가져가는 주인공과 존 내쉬의 환상 속 인물들이 더해져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존 내쉬 역할의 러셀 크로는 극중 자기만의 존 내쉬를 창조하기 위해 촬영 전 실존 인물인 내쉬를 일부러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주인공 존 내쉬의 아내 엘리샤로 출연한 제니퍼 코넬리는 2003년 영국에서 존 내쉬 룸메이트 찰스 역할을 맡은 폴 베터니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 여름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찍으면서 친구가 됐고 그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 중에서 제임스 호너의 A Kaleidoscope of Mathematics 수학의 만화경 이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내쉬 역할의 러셀 아이라 크로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호주 영화배우입니다.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태어난 러셀 크로는 4살 때 호주로 이주했고요. 14살 때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온 뒤 20대 여러 분야에서 일하다 호주로 또 건너가 음악 제작에 참여하고 여러 드라마에도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러셀 크로는 1994년 영화 Some of Us로 데뷔했고요. 첫 할리우드 데뷔작은 1995년 서부 영화 Quick and Dead였는데요. 그는 2000년 영화 글래디에이터로 아카데미상 남우 주연상을 받았고요. 대표작으로는 영화 레미제라블, 맨 오브 스틸, 언힌지드 등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 중에서 제임스 호너의 Playing a Game of Go, 곡 게임하기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아내 엘리샤 역할을 맡은 제니퍼 린 코널리는 미국 배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신문, 잡지, 텔레비전 광고에 출연했고 11살 때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1984년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로 영화에 데뷔했는데요. 그가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1991년 영화 인간 로케티어였습니다. 코넬리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와 2000년 영화 레퀴엠으로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는데요. 특히 레퀴엠에서 마약 중독자 연기로 인해 극찬을 받았고요. 대표작으로는 영화 페놈이나, 헐크,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온리 더 브레이브 등이 있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론 하워드 감독은 미국 오클라호마 출신으로 아버지 랜스 하워드는 감독 겸 작가이자 배우였고요. 어머니 진 스피글 하워드 역시 배우로 론 하워드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예술적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생후 18개월 됐을 때 영화 프론티어 우먼에 출연했고요. 4살 때 본격적인 아역배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론 하워드는 1977년 저예산 코미디 액션 영화 대단한 차도둑으로 감독 데뷔를 했고요. 1982년 영화 뉴욕의 사랑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후 1985년 공상과학 영화 코쿤으로 세턴 어워즈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는데요. 이후 그는 생생한 화재 현장과 소방관 형제의 끈끈한 우애를 다룬 1991년 영화 분노의 역류로 인기를 얻었고 1995년 영화 아폴로 13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죠. 론 하워드 감독의 대표작으로는 영화 신데렐라맨, 다빈치 코드, 천사와 악마, 러시 더 라이벌 등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제임스 호너의 Creating Governing Dynamics, 지배 역학 창조하기, 영화 뷰티풀 마인드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는 존 내쉬가 다닌 프린스턴 대학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명문 프린스턴 대학은 1746년 설립된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는 미국 북동부 8개 명문 대학인 아이비리그에 소속된 대학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1746년 장로교도들이 장래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고요. 10명의 신입생이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시내에 있는 장로교회 조나단 디킨슨 목사 음접실에 모여 첫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1896년 대학 설립 150주년을 기념하고 대학이 소재한 프린스턴 시를 기리기 위해 뉴저지 대학은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교로 변경됐고요. 1900년 프린스턴 대학원이 설립됐습니다. 1969년에는 첫 여학생 학부생을 받으며 프린스턴 대학은 남녀 공학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8번째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프린스턴 대학교는 수학, 철학, 물리학이 유명하고요. 역사, 영어, 경제학도 잘 알려진 분야에 속하는데요. 지금까지 거의 7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 수는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명한 동문으로는 미국의 4대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과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아마존.com 설립자 제프 베저스 등 수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만큼 프린스턴 대학은 영화나 드라마 등 대중문화 속에 지금까지도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 관해 알아봤고요.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 중에서 제임스 호너의 Of One Heart, Of One Mind. 한 가지 생각과 한 마음으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는 5,8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제작돼 3억 1,6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는데요. 200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등 8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제니퍼 코넬리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고요. 또 2002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드라마 부문 작품상, 각본상, 러셀 크로가 나무 주연상, 제니퍼 코넬리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제임스 후너의 Teaching Mathematics Again. 다시 수학 가르치기. 영화 Beautiful Mind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존 내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만년필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도 그에게 만년필을 주고 싶었다. 존 내쉬의 아내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사랑은 그 어떤 이성과 논리로도 풀 수 없는 가장 멋진 오묘한 방정식이다. 이 영화를 보고 사랑의 힘을 알게 됐다. 아무리 천재일지라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 연출의 연기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보고 나면 뭉클해지는 그런 영화다. 그의 아내 없이 존 내쉬는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USA Today 평론가는 극도로 까다로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영감을 주는 영화다라고 평했고요. 버라이어티 평론가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는 러셀 크로의 탁월한 연기로 미세하게 존 내쉬의 천재성과 광기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 중에서 제임스 호너의 The Car Chase, 자동차 추격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쉬는 자신의 수업을 듣던 제자 엘리샤와 사랑에 빠지죠. 하지만 아직 사랑에 관해 잘 모르고 확신을 가지지 못한 존 내쉬는 불안해하는데요. 그러자 엘리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주를 본 적 없지만 무한하다는 걸 확신하는 것처럼 내 생각엔 사랑도 똑같아요. 또 다른 인상적인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존 내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장면에서 아내인 엘리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전 소중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논리나 추론도 사랑이라는 신비한 방정식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엘리샤, 난 당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섰어요.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번엔 영화 뷰티풀 마인드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손님이 어느 날 존 내쉬를 찾아오는데요. 노벨상을 받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갖고 함께 둘은 대학교 안에서 차를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존 내쉬에게 다가가 자신의 만년필 한 자루씩을 그에게 내놓으면서 경의를 표하는데요. 이 장면 명장면으로 꼽혔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현병으로 시달리다 정신치료를 받던 존 내쉬는 영화가 끝날 무렵 공식을 풀다가 도서관에서 한 학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드디어 아내 엘리샤의 노력으로 학생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일상의 행복을 되찾은 그를 존 내쉬의 오랜 대학 친구와 엘리샤가 흐뭇하게 지켜보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Shallow Church, 제임스 호너의 All Love Can Be. 사랑은 모든 게 가능해요. 영화 Beautiful Mind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정신병을 이겨내고 노벨상을 받기까지 천재성으로 황폐해진 수학자 존 내쉬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희생한 아내 엘리샤의 사랑과 감동을 담은 영화 뷰티풀 마인드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뷰티풀 마인드 중에서 제임스 호너의 클로징 크레딧, 영화가 끝날 때 흐르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작가 로버트 해리의 지금 하라 중에 한 구절이에요.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이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고마움이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당연하게 다가올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에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절 그 노래 시작할게요. If you see me walking down the street and I start to cry each time we meet, walk on by, walk on by. Make believe that you don't see the tears, just let me grieve in private, 'cause each time I see you, I break down and cry. Walk on by, stop, walk on by.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디온 워익의 Walk on By로 그 시절 그 노래 문을 열었어요.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이죠. 디온 워익의 노래로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매력적인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흑인 가수이자 또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당대 최고의 여자 가수 디온의 노래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1962년에 처음 발표한 Don't Make Me Over 지난주에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 이후로 발표되는 노래마다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You Will Never Get to Heaven이라는 곡은요. 아쉽게도 중간 순위에서만 머물게 되는데요. 1965년까지도 별다른 호조를 보이지 못하면서 이 히트곡 가뭄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6년에 바로 이 노래를 만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요. Message to Michael이라는 노래인데요. 팝 부문에서 대단한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Spread your wings for New Orleans, Kentucky. 뉴올리언스를 위해 날개를 펼쳐라. 켄터키 블루버드.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전해줘. 그는 카페에서 매일 밤 노래를 하지. 켄터키 블루버드. 마이클에게 매일 더 보고 싶다고 전해줘. 라는 가사의 메시지 투 마이클 듣고 왔습니다. 1년 남짓 발표하는 곡들이 중위권에 머물면서 그녀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좀 식는 듯 했지만 이 노래로 다시 대중의 사랑을 차지했던 디오는요. 이후로도 계속 히트곡 대열에 자신의 노래를 올려놓게 됩니다. 메시지 투 마이클에 이어서 대히트를 기록한 두 곡 이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차와 보트와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어. 파리와 로마로의 여행을 말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를 위한 것은 아니야. 기차와 보트와 비행기가 날 떠나 멀어졌어 라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이 기차와 보트, 비행기에 비유한 재밌는 가사를 가진 Trains and Boats and Planes 먼저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떠나간 연인 앞에서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의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돌아와 라고 노래한 I just don't know what to do with myself.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60년대 최고의 흑인 여자 가수 디온 워윅의 히트곡 대행진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like a summer rose. Neath the sun and the rain, I need your sweet love to ease. I need your sweet love to ease all the hat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추상표현주의라는 미술 형식으로 서양 미술사의 새로운 장을 연 잭슨 폴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현대 미술의 정의를 재정립한 잭슨 폴락은 세계가 미술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20세기까지 대부분의 회화는 사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꽃이면 꽃같이, 사람이면 사람같이, 즉 그림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 잭슨 폴락과 같은 화가들은 주제를 표현하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슨 폴락도 처음에는 사람이나 동물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른바 추상화라는 완전히 다른 예술 운동을 창조했습니다.
추상화란 그림 속 주제를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그 주제가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성질을 상징하는 색깔과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의 감정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법입니다. 유명한 폴락의 작품 속에는 거의 대부분 그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인지 풍경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신 넓은 화폭이 여러 가지 색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폴락이 처음부터 혁명적인 추상화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그림을 그려오면서 그 같은 화풍을 만들어냈고 결국 새로운 세계를 연 작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잭슨 폴락은 1912년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 코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폴락은 나중에 서부의 광활한 곳에서 살았던 경험이 대형 그림을 그리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1930년 그는 뉴욕시로 옮겨 아트 스튜던트 리그라는 미술학교에서 재능을 연마했습니다. 폴락은 토마스 하트 벤튼 선생 밑에서 약 2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벤튼은 미국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폴락도 처음 얼마 동안은 선생의 화풍과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차츰 전통적인 방식의 그림으로부터 분리돼 그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착시켜 나갔습니다.
폴락의 작품은 다른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형 벽화를 그리는 멕시코 화가들과의 교류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1930년대 미국 뉴욕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폴락은 그들이 벽화 그리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기법과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화면이 크다는 것, 물감을 자유롭게 쓴다는 것, 그리고 옛것을 존중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든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폴락은 스페인 작가 미로에게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로는 초현실주의파에 속하는 작가였습니다.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이 꿈을 꾸는 마음의 영역을 조종한다고 믿는 주의입니다. 폴락도 무의식적인 마음이 예술을 창조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예술가들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또 20대 후반에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정신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인간과 감정의 관계도 폴락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4년 폴락은 또 한 사람의 추상화가인 리 크레스너와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 부부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작은 도시 이스트 햄튼으로 이주했습니다. 시골 분위기가 있는 이곳에서 이들은 자연을 즐기며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습니다.
옆집에는 커다란 스튜디오를 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폴락이 유명해진 것은 여기서 만들어진 작품들로부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폴락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동으로 그린다라는 뜻으로 액션 페인팅이라는 말로도 불리웠습니다.
대부분의 화가들은 화판을 앞에 세워놓고 그리기도 하고 데스크에 올려놓고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폴락은 대형 캔버스를 방 바닥에 펼쳐놓고 화폭의 사방을 돌아다니며 색깔을 입힙니다. 액체 물감을 캔버스에 붓기도 하고 뿌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감을 떨어뜨리는 비법은 그의 작품을 매우 강렬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의 그림은 휘어진 선, 모양, 색깔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가 팔을 어떻게 움직이며 그렸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가 몸을 캔버스 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폴락의 그림 그리는 과정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잭슨 폴락은 그리기 전에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는 것을 구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화가들은 본화를 그리기 전에 작은 사이즈로 스케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폴락은 빈 캔버스에 물감을 직접 칠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는 즉흥적인 사고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폴락은 가장 맞는 색상과 선을 조화시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작품이 함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신중한 조정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잭슨 폴락은 1999년 영국 BBC 방송 제작 영화에서 자신의 기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ometimes I use a brush, but often prefer using a stick. Sometimes I pour the paint straight out of the can.
가끔씩 붓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주 쓰는 것은 막대입니다. 어떤 때는 물감을 캔버스에 그냥 붓기도 하죠. 물감을 흘리며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색상을 입히는 과정은 필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림의 주제를 그 장면대로 표현하기보다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죠.
언젠가 왜 그림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게 그리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폴락은 만약 당신이 꽃을 보고 싶다면 꽃의 실물을 보면 된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밖에 드러난 모양이 아니라 그것이 풍기는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락의 작품은 찬사도 받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1940년대 중반 그의 그림은 여러 유명 화랑에서 전시됐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폴락은 물감을 흘리는 방식의 완전한 추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1950년에 가서야 사람들은 그러한 작품을 뉴욕에 있는 베티 파슨스 갤러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미술평론가들은 그 전시가 그해 최우수 미술전의 하나이며 폴락은 미국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비평가는 그의 그림이 어떤 기법도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무질서와 혼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추상화를 보면 이것이 무슨 그림이냐고 의아해합니다.
오늘날 폴락의 작품은 한 점당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시회에서는 단 한 점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작품은 유명한 라벤더 안개, 즉 라벤더스 미스트였습니다. 폴락의 작품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알려진 이 그림은 현재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가로 3m, 세로 2m가 넘는 큰 것으로 흰색, 검은색, 빨강, 노랑, 회색, 갈색, 핑크색의 작은 강들이 화면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들 색상과 선은 시각적 에너지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이 그림 속에는 라벤더 꽃도 없고 자주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폴락의 지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색깔들이 캔버스 위에서 라벤더의 안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폴락은 보는 사람들이 그림을 제목과 연계시켜 해석하려 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보통 그림의 제목을 숫자와 그린 날짜로 붙였습니다.
폴락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1956년에 자동차 사고로 4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잭슨 폴락이 부인 리 크라스노와 함께 살던 뉴욕주 이스트 햄턴에 있는 그의 집은 현재 박물관이 됐습니다. 이곳에는 그가 살던 방과 함께 커다란 화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화실 바닥에는 여러 해 동안 그가 물감을 쏟아부은 자욱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바닥이 그대로 하나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박물관이 하나의 미국 문화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추상화라는 새로운 미술을 세상에 소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폴락은 전통적인 규칙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제시한 미국 현대 미술의 창조자였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미술은 유럽 미술의 한 부류에 불과했습니다.
잭슨 폴락을 시작으로 미국이 서양 미술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됐다는 점에서 그는 분명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화가였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추상 표현주의라는 미술 형식으로 서양 미술사의 새로운 장을 연 잭슨 폴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